At the conclusion of our talk's remarks,
the choir will sing.
홀런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라이언 에게트의 지휘와 엘렌 아메틀렌줄레 반주로 합창단이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를 부르겠습니다.
아멘탄젤로. The benediction will be offered by
해외 기도는 스펜서 플래건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의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1994년 6월 23일에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성임되셨습니다. 이 부름을 받을 당시에 홀런드 장로님은 70인 제1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계셨으며 그 70인의 부름은 1989년 4월 1일에 받으셨습니다. 1980년부터 1989년 총관리 여건으로 부름받기까지 제프리 R. 홀런드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영 대학교의 제9대 총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교육 총감과 BYU 종교교육학부의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유타주 세인트 조지 태생이신 장로님은 딕시 고등학교와 딕시 대학교에서 학생 지도자와 학교 대표팀 운동선수로 활동했으며 브리감영 대학교에서 영어학 학사 및 종교교육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 미국연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교회에서 전임으로 봉사하는 부름을 받기 이전에 미국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총장연합회와 그 연합회의 회장직과 기타 전문조직 이사회 직무를 포함하여 교육 방면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기독교도와 유대교도 간의 이해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해 그분은 B9 Birth 비방 반대 연맹으로부터 Torch of Liberty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수의 공기업 및 사기업에서 이사로 재직하셨으며 미국 보이스카우트로부터 Distinguished Eagle Scout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7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그 중에 한 권은 부인 패트리샤와 공동으로 저술하셨습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1940년 12월 3일에 프랭크 D와 앨리스 벤틀리 홀런드 사이에서 태어나셨으며 1963년에 패트리샤 테리와 결혼하셨습니다. 자녀로 매튜, 멜리 앨리스, 데이비드,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로 페이지, 리, 진이 있으며 13명의 아름다운 손자, 손녀를 두고 있습니다. 홀란드 장로님.
Thank you, President, very much.
감사합니다, 회장님.
My dear, beloved young friend.
청년 독신 성인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오늘 밤 전 세계에 방송되는 위성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악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세계 곳곳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사랑과 인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 밤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 가능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관리 여건으로서 수행하는 임무를 통해 받는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전 세계 곳곳의 교회 회원들을 만나며 그들이 겪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밤 지난 봄에 제가 이곳 미국의 서부 미주리 지역의 플랫시티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았을 때 느꼈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플랫시티 미주리 스테이크는 리버티 미주리 스테이크와 인접한 곳에 있는데 이 리버티 미주리 스테이크는 현재 몇 군데 중요한 교회 역사 유적지를 아우르고 있는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이름인 자유라는 뜻의 리버티 감옥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제들이 1838년부터 1939년 사이 겨울에 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동안 겪은 일들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역사에서 교회 전반적으로 또 분명히 그 시기에 박해받았던 선지자 조셉 그 자신에게도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참으로 저는 5년 반 뒤에 조셉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인생에서 리버티 감옥에서 겪었던 잔인하고 비합법적이며 불공정한 감금보다 더 힘든 시기는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교회사에서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세세히 토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831년 7월에 성도의 집합을 위하여 성별한 땅으로서 그리고 시온의 성을 건설하기 위한 장소로 미주리주를 지정하라는 계시를 받은 이래로 수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발생했었다고 말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838년 10월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했던 몰몬과 비몰몬 세력 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보였습니다. 미주리주 서부 지역의 몇 개 군에서 쫓겨난 후 이미 발생한 폭발 직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초청받았다는 추정하에 선지자 조셉을 비롯한 다섯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휴전기를 들고서 콜드웰 군에 위치한 파웨스트의 조그만 정착지 근방에 주둔한 미주리 민병대 진영으로 갔습니다. As it turned out, 하지만 휴전기는 의미 없게 되었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즉시 쇠사슬에 묶여 삼엄한 경비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선지자의 형인 하이럼을 포함해 두 명의 후기 성도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총 7명이 투옥되었습니다. 민병대 장교들이 연소위 군사재판에서 조셉 스미스와 6명의 다른 수감자들을 파헤스트의 공공광장에서 즉시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불의함은 거의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미주리군의 장교이자 준장이었던 알렉산더 도니파는 대담하고도 용기 있게 반인륜적이고 불공정한 명령을 수행하기 거부했고 그로 인해 후세에 영원토록 그 공을 찬사받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명령을 내렸던 장교에게 이렇게 소리 높여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행위입니다. 저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이 사람들을 처형한다면 저는 맹세코 법정에서 장교님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같은 용기와 고결함을 보여준 도니파는 7명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후기 성도의 모든 세대에 영원히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처형이 무효화되면서 이 7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파헤스트에서 인디펜던스로 다시 인디펜던스에서 리치몬드까지 걸어서 강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발리피프렛은 근처의 데이비스군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다시 이송되었고 조셉과 하이럼을 비롯한 6명의 다른 수감자들은 이듬해 봄에 있을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이후 클레이군의 청사인 리버티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겨울이 막 시작되던 1838년 12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몇 안 되는 그리고 더욱더 소름끼치는 감옥 중 하나였던 리버티 감옥은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으로 여겨졌습니다. 리버티 감옥은 2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층인 위층은 하나의 작고 육중한 문을 통해서만 바깥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바닥 중앙에는 들창이 있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수감자들은 아래층 지하 감옥으로 내려 보내졌습니다. 감옥의 외벽은 60cm 두께의 투박한 석회석으로 되어 있으며 내벽은 30cm 정도의 떡갈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은 30cm 정도였으며 그 공간은 울퉁불퉁한 돌멩이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이 벽들은 합쳐서 1.2m 정도의 두께의 거의 난공불락의 장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천장과 바닥 사이의 높이는 고작 1.8m 정도였으며 선지자 조셉을 비롯하여 일본 수감자들의 신장이 거의 180cm가 넘었기 때문에 서 있을 때는 허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 바닥은 거친 돌 바닥이었으며 여기저기에 약간의 더러운 짚이 흩어져 있거나 짚으로 만든 거적이 놓여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열악했으며 때때로 상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불결한 나머지 그들 중 한 명은 심한 배고픔으로 억지로라도 먹어야 할 정도가 아니면 먹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번씩이나 독이 든 음식이 주어졌으며 그로 인해 여러 날 동안 그들은 구토하고 의식이 혼미해지기를 반복할 정도로 심각하게 앓게 되었지만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별로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의 편지에서 그는 수감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악마가 둘러싼 지옥에 있는 듯하며 우리는 신성모독적인 맹세와 장면, 술주정, 위선, 모든 음탕함을 억지로 봐야 하는 지경입니다.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담요도 없고 불을 조금 쬐을 때면 심한 연기로 인해 숨이 막힙니다. 우리의 영혼이 낮은 상태가 되었으며 우리의 신경은 오랜 감금으로 인해 떨리고 있습니다. 글이나 말 혹은 전사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고초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미주리주에서 역사상 가장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리버티 감옥에서 겪었던 슬픔이나 어려움에 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면에 몇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며 제 메시지의 도입 부분을 결론짓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셉과 그의 형제들이 수감되었을 당시의 리버티 감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몇 년 뒤에 교회 관계자와 역사가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건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것은 현재 방문자 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교회에서 리버티 감옥을 재건축하는 모습의 단면도입니다. 지하 감옥과 위층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밧줄과 통 구조물을 보십시오. 이것은 기도하는 조셉을 그린 리즈 레먼 수인들의 그림입니다. 조셉의 얼굴에 나타난 절망과 갈망의 눈빛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조셉이 이 감금 시기에 받았던 몇몇 계시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레그 올슨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그림으로서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저의 진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리버티에 있는 그 시설을 감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브리검 영 H. 로버츠 장로님은 교회사를 기록하시면서 리버티 감옥을 성전 혹은 더 정확히 말해서 감옥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도 몇몇 저서에서 같은 구절을 쓰셨습니다. 분명히 리버티 감옥은 순결하지도 아름답지도 안락하지도 않고 진짜 성전인 헌납된 성전처럼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간수들과 그곳에 수감된 다른 범죄자들의 말과 행동은 성전이란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리버티 감옥에서 있었던 구속적인 잔혹함과 불의함으로 인해 그곳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성전이 지니는 자유롭고 자비로운 정신과 전혀 상반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리버티 감옥이 조셉 스미스가 개인적으로 발전할 당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의 역할에서 성전 혹은 적어도 성전과 같은 곳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명칭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어디서 언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희망으로 계속 인내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참으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때 영적인 경험, 계시적인 경험, 신성한 경험이 각각 여러 인생의 단계와 상황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헌납된 성전과 거기서 행해지는 필수적인 승영의 의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성전이 더욱더 많이 지어지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늘과 감리하는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참으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며 그 성전에 우리는 합당하게 또 가능한 자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메시지는 여러분이 경험해야만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에 대한 신성하고 계시적이며 아주 교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강한 어조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비참한 경험을 할 때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역경에 직면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불의함을 견뎌야 할 때 바로 그때 주님에 대한 신성하고 계시적이며 아주 교훈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거나 작거나 극적이거나 사소하거나 간에 영적인 의미에서 리버티 감옥에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말 옳고 적절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가슴 아픈 일을 겪거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거나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거나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선지자들이 종종 그들의 생애에서 겪었던 것을 약간이나마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838년부터 1839년에 있었던 일을 통해 배우게 된 교훈은 바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충실하다면 모든 경험이 구원해주는 경험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렵게 배운 이 교훈은 인간이 극도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충실하다면 우리가 자신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계속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 삶에서 불공평하고 반인륜적이며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감옥을 성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혹은 적어도 위안, 계시, 성실한 동반자 관계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좀 더 담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조셉의 조카의 아들이며 투옥된 하이럼의 손자인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그분이 1963년에 리버티 감옥 방문자 센터를 헌납하시면서 이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살펴봤던 역사를 넌지시 언급하시고 그분의 조부와 증조부가 불리하게 감금되었던 곳을 보시면서 그분은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이전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저는 그 당시 교회를 향한 고난, 핍박, 거의 일반화된 반대가 필요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회원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했으며 회원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종류의 경험 중에서 어떤 것이 필수적이고 선택적인지 결정하는 대신, 물론 둘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좋지만, 저는 리버티 감옥에서 배운 교훈 중 몇몇, 즉 조셉에게 교사 역할을 했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경험, 현세와 영원토록 우리의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들을 고르면서 저는 이 역경을 통해 얻는 또 다른 종류의 축복을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의 요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저는 이 가슴 아픈 시기에 조셉 스미스의 입을 통해 나온 계시의 말씀들을 공부했고 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교리와 성약에서 성스러운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너무나 많아서 한두 개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목록에는 언제나 리버티 감옥에서 보낸 암흑의 시기에 쓰여진 구절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곧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리버티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조셉 스미스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에게까지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경전상의 은사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교리와 성약 121편, 122편, 123편이 없다면 후기 성도로서 우리 삶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그 부분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밤 혹은 내일까지는 읽으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더 늦게 읽지는 마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숙제이며 제가 점검할 것입니다. 그 구절들은 단지 6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그 구절이 지닌 아름다움과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종종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그분은 불결하고 저속하며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곳에서조차도 어조나 내용면에서 너무나 고결하고 순수하며 그리스도적인 이 성스러운 계시와 생각을 주심으로써 분명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제 리버티 감옥에서 배울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의로운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시험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의로운 자들이 특히 더 많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우리가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고 적어도 한동안은 우리의 고난이 언제쯤이면 끝날까라고 의문을 가지며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으로, 지역사회로서, 국가로서 아마 모든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가 그런 슬픔이 왜 있어야 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어두움과 고통이 지속될지 물어보았을 때 느꼈던 것처럼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거나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감금당한 가운데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좌절감에 가득 차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겠나이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당해야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어로 애가 끊으시겠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 조셉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됩니다. 그 외침은 고통스럽고 개인적이며 진정한 울부짖음이었으며 우리 삶에서 종종 겪게 되는 영적인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젊은 시기에 벌써 그런 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무 많이 겪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극한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싶을 때, 그분이 늘 계셨던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고 느낄지라도 계속해서 믿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늘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울 때 그분과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외로울 때, 춥고 힘든 시기가 닥칠 때 우리는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가시게 졸렀던 과부의 비유에서 주신 구주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청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아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경험을 하고 배워야 할 교훈을 다 배우게 될 때, 그것은 선지자 조셉에게 유익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셉이 가장 외롭고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고 느낀 바로 그때, 그는 성신의 놀라운 성역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지하 감옥과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 비록 불공정한 상황이 우리 삶에 닥칠지라도, 불친절하고 억울한 일들에 직면할지라도, 또 이런 일들이 적들로 인해서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때문에 사라 아담스가 작곡한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찬송가를 오늘 밤 우리의 훌륭한 합창단들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4절에는 돌다는 쌓은 것 봄 받아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든 역경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역경을 겪을 때 전 생애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때 모든 힘의 힘든 상황은 마치 성스러운 성전에서 하는 경험과 같은 것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여정과 관련하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오.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오.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주리라. 그것은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영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역경이 닥친다고 해서 때때로 그 역경이 불합리하거나 불합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의롭지 않거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죄는 고통을 수반하며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고통은 의로운 자들에게도 옵니다. 조셉이 참으로 어려움에 던져졌고 고난을 겪고 불의하게 고소당하고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살인자들의 함정의 손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같은 일이 이 세상의 구주에게도 일어났으며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것임을 기억해야 함을 일깨운 받았던 리버티 감옥의 고통을 통해 여러분은 이 점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겪으신 일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으며 리버티 감옥에서 주어진 계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그 모든 것, 조셉과 그의 형제들이 당면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아래로, 더 깊이, 더 절망적인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No, Joseph was not greater than the Savior.
내가 그보다 크냐. We promised to follow the Savior,
to walk in his footsteps.
그렇지 않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구주보다 위대하지 않았고 우리도 그분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약속할 때 우리는 그 성스러운 길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언제나 겟세마네를 통해 길을 인도해 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구주가 그런 불의함, 상심, 박해, 불의함, 고난을 겪으셨다면 우리가 만약 여전히 자신을 그분의 진정한 제자요 충실한 추종 자라고 부른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들이 구주의 경우 의로움의 전형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합당하지만 여전히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속죄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세상의 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가족들이 겪은 모든 고통과 슬픔, 좌절과 불의함을 대신 겪으심으로써 그들이 그 같은 고통을 심각하게 혹은 깊이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리적인 위안을 줍니다.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겁던지 간에 구주가 이전에 그 길을 우리 대신 걷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를 위해 그 짐을 덜어주지 않으셨다면 그 짐은 훨씬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의 초기 성역 기간에 구주는 조셉에게 이런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참기 힘든 아픔에 관해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러분 그리고 저와 모두를 포함합니다.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저는 우리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고 몸소리치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분명히 그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지만 오직 우리의 신앙과 회개와 성스러운 속죄를 가져다주는 복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그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구주께서 전적으로 결백했지만 고통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경전상에 기록된 다른 위대한 남성과 여성들도 고통을 겪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전서나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우리 시대를 포함해 어느 경륜의 시대에서나 실질적으로 어느 지도자들을 보나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뜻하는 바는 그분들이 이때까지 지상에 거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슬픔을 굳이 찾아할 필요가 없으며 순교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찾지 않아도 문제거리들은 우리를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리버티 감옥에서와 같은 역경의 시간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 확실하다면 그 감옥 성전에서 조셉이 배운 이 두 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 하셨습니다. 둘째, 구주는 여러분이 겪은 일들을 겪으셨으며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듯이 주님은 로마 군인의 못을 도구로 삼아 여러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 영원히 그 상처 속에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겪으신 고통을 통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러분이 고통받는 동안 여러분을 잊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승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보장하셨으므로 여러분이 승리하고자 한다면 믿고 잘 견디십시오. 종국의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다음 말씀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화나거나 복수를 꿈꾸거나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자연히 품게 될 때 주님은 리버티 감옥이라는 감옥 성전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또 하나님 혹은 인간 혹은 친구나 적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강교함이 없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의 위대함과 모든 우리의 선지자들의 위대함 특히나 세상에 구주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위대함과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침착하게 인내하고 사랑을 보이고 용서했으며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언제나 제게 훌륭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맺은 성약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단련시켰으며 우리가 편할 때나 모든 일이 잘 흘러갈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대로 생활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상황이 순조롭지 않을 때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인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참으로 이것에 대한 고전적인 예는 구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서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나 피곤할 때나 스트레스 받거나 무고하게 고초를 겪을 때 그렇게 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적인 행동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때에 하늘의 권능이 정말 필요합니다. 조셉이 이 감옥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좌절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이 점점 강하여져서 성신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원리에 계속해서 충실하게 남아있는 것만이 신성한 영향력이 우리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신은 마음이 미움, 분노, 복수심,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신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한편 성신은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때에서나 참된 제자들의 원리들인 자애로 가득하고 용서하며 오래 참고 친절한 자들에게는 곧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 원리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충실하게 남으려고 할 때 기독교적인 삶의 승리가 반드시 승리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경멸스러운 환경과 시기에 주어지는 이런 고귀하고 위대한 하늘의 가르침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리버티 감옥에서 배운 교훈의 마지막으로서 저는 오늘 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편 중 마지막 편의 마지막 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리버티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마지막 말씀에서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 성전과 같은 감옥에서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도록 긍정적이고 신앙에 가득 찬 결론적인 선언입니까? 조셉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과연 풀려날 수 있을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여전히 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항상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홀로 남겨져 공포에 떨고 굶주렸으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조셉 없이 어떻게 자신들을 돌볼 수 있을지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성도들 역시 집을 잃고 그들의 선지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미주리를 떠나 일리노이로 향했지만 그 누가 거기서 어떤 비극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았겠습니까? 분명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춥고 외로운 시기에 조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또 기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 그분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이같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독신 성인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어쩌면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고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축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다른 곳에 모인 다른 분들에게, 종교교육원이나 스테이크에서 모인 전세계 여러분들에게,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각자가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그리고 제 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놓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또한 이러한 축복과 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써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한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신권을 가지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제의,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에 따른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더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제자되는 직분에서 충실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들을 받을 것이고, 또한 교리와 성약에서 기록되었던,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한 이곳에 계신 자매님들로부터 얼마나 큰 신앙들이 발현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초기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러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딸들, 그들은 신앙에서 고통을 겪을 때라도 아름답게 살아왔으며 그리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것들이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것들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리버티 감옥에서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매님들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로움의 소망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을 수 있기를 그리고 영원히 있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곳에서 걸어서 나가실 때 이 모임을 끝마치시고 나가실 때 여러분이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을 가지고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감내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를 알고 이 모임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지녀왔던 그런 책임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함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그런 축복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서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성신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그분들은 가까이 계십니다. 저는 이 모임을 마치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폐회 찬송이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절함이 결코 여러분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신앙은 언제나 이겨낼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언제나 하늘의 약속이 언제나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것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바로 이 교회에 기반을 둔 복음입니다. 저는 토마스 몬슨 회장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또한 이 시대에 이 기기 안에 선지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지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충실하게 걸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